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6절로부터 2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로부터 24절 말씀. 우리 모처럼 우리 사사기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됐는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에 담고 국을 양품에 담아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이 사사시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죠. 예.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래서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에서 떠나서 더 변디로 나가서 있죠. 예. 근데 하나님은 그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족속을 뭐 진멸하라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는데 이거 지금부터 지금 뭐 수천 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 족속들이 어떠한 족속들인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이런 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죄악을 보시고죠. 그래서 때가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나누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나누어주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떠났죠. 예.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면서 당부한 말이 있죠. 예. 이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은 여호수아도 짐작했을 것 같아요. 그건 모세를 통해서도 유사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그 여호수아 그 마지막에 말씀 보면 여호수아사 여호수아서 그 14절로부터 16절까지 네, 요것만 먼저 읽어보죠. 여호수아서 23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도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애굽의 바로의 권세를 꿰뜨리고 거기서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거했던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 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아무런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재앙을 내릴 것인지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하나님과 다른 신들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창조주시고 다른 신들은 거짓 신들이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신을 섬겨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미칠 것이라고요? 너에게 주신 아름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말씀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만 섬기라. 예. 너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까지도 선언했어요. 예.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도 확실하라. 예.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택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백성들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어요. 예.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이게 놀라운 것이 성경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 수천 년 전 옛날 옛적의 이야기인데가 아니라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어려울 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삶을 윤택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걸로 이제 즐기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마저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 밑에 있는 자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모르죠.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사사시대 보면은 열두 사사가 세워졌는데 패턴이 있어요. 네. 여호수아가 떠났어요. 이 땅을 다스릴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네. 그 사사기의 결론이 무엇인지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죠. 네.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옳은 대로. 내가 보니까 이런 건데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유잖아요. 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려온 대로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뭐 여러 생각할 수 있고 취향도 다르고 뭐 하나님 나름대로 이렇게 생기면 됐지. 자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숭배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따라가는데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보고 두신 분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은 그렇게 물러가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기회만 보는 거죠. 그런데 저들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기회가 생길 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없어요. 왕도 없었고 오합지졸이죠. 어떻게 그들과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도 궁휼하게 해주셔서 이 당시는 이제 사사를 세우시죠. 그럼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마음을 먹고 그리고 또 그 가나안 족속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잠시 동안의 평화가 임하죠. 조금씩 이제 살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우상에 기웃거리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니 하다 보니까 일손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가나안 족속이라도 와서 여기 좀 일 좀 해줘.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누구를 뭐 차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뭐 어떻게 하지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지금 드러내시려고 지금 이스라엘을 써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잠시 동안의 평화가 사사가 죽고 끝나면 이제 또다시 자기 소견대로 다시 우상숭배로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자유를 누렸더라가 아니라 그래서 망하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이스라엘에 진정한 왕이 없어서. 그래서 열두 사사들이 세워졌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이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세울 때요. 우리 사사기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읽어보죠. 사사기 6장 1절로부터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세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묻힌 거예요. 7년 동안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겨요. 미디안이 공격하면 그래도 뭔가 좀 싸워보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피해서 숨어서 겨우 연명하는 건데 이 미디안 자손들이 얼마나 악독하게 행했냐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추수를 다 끝내고 추수는 보통 3, 4월에 끝나죠. 그리고 이제 여름을 지나고 건기를 지나고 이제 가을에 비가 내리면 이제 그때 이제 씨를 뿌리는데 그때가 한번 10월, 11월 이렇게 될 때예요. 파종할 때가 되면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아니라 파종할 때예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의 소생이에요. 이 사라가 죽고 나서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죠. 언약의 자녀예요. 그런데 사라가 죽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 아니라 육신을 따라죠. 그래서 자식을 한 여태 여섯 낳았어요. 넷째 아들이 미디안인데 그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죠. 아말렉도 마찬가지. 이건 에서의 후손이죠. 그리고 동쪽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거죠. 파종할 때. 그리고 진을 치고 가세 이르도록 이 지금 그 기드온이 속한 지파는 그 므낫세 지파라고 므낫세가 둘로 나누어 갖고 요단강 동쪽에도 동북쪽에도 땅을 좀 차지하고 그리고 서쪽 갈릴리 호수 바로 아래쪽 서쪽에도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바로 서쪽에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게 가사까지 가사는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저 아래쪽에 있는 거죠. 거기까지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파종할 때 올라와서 짐승들을 가지고 올라와갖고 그 짐승들이 이제 씨를 뿌려서 조금 싸게 난 거 이것마저도 다 그냥 흩어버리는 거예요. 메뚜기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수가 무삼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공포함이 심한지라 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이러한 상황이 돼서야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은혜죠. 하나님도 몰랐으면 소망이 없었을 텐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게 8절이죠. 우리 8절서부터 10절까지 읽어보죠. 6장 8절부터 1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에게 이르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니라 하셨다라. 가나안 족속들도 다 신을 섬기고 있어요. 나름대로 신. 근데 그 신들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뭘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이방신의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책망하시는 거죠. 모세에게도 경계시켜 주었고 여호수아들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신 그대로예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가면 들어가면 이럴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복 축복하신 거 그 말씀을 따르면 그 복이 임하겠지만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겨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그 다음에 6장 11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이제 이 저기 이 므낫세 지파들을 궁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엘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실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그를 부르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 그때 마침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미를 포도주의 틀에서 타작하더니. 우리 사사기 6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 이것도 읽어보죠. 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에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고난을 당했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궁휼히 여기시고 비록 이들이 이렇게 범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기드온을 만나주신 거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깜짝 놀란 거죠. 네.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보고 큰 용사라 그래? 그런데 기드온은 그럴 마음의 여유조차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아직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하죠.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가정으로 그러죠. 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계신다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뭐 그런 기도 안 해봤나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어떻게 나한테 이루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니 다들 그렇죠? 네. 7년씩이나 그것도 그냥 추수 때 그거 다 싹쓸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니 새로 씨를 심었는데 거기서 싹이나 하는데 그것마저도 다 짐승도 데려와갖고 다 흩어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그것도 7년씩이나 이루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벌써 출애굽한 지가 벌써 몇백 년 지난 후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신 것이 아니냐고 그랬는데 진짜 그 바로 왕의 권세를 꺾고 그 광야 40년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지금 미디안 손에서 지금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해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고요? 오 주여. 오 주여라 그랬어요. 그냥 주여도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죠.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지금 내 형편도 이래갖고 그 어둑에 숨겨놨던 밀 이거 타작해갖고 이제 그것을 해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곡식을 타작하려면 바람이 부는 좀 열리고 높은 곳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겨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있도록. 그러면 다 근데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래서 포도주틀이 있는 데서 숨어서 다른 사람 볼까 봐 겨우 그렇게 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그냥 약한 정도가 아니라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는이다. 아무런 뭐 힘도 없고 가세도 별로 없고 이러고 있는데 용사요? 큰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기가 막힌 거죠.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시작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걸.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미디안 사람이 얼마나 많든지 관계없이 그냥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리라. 세상에 이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이 기도는 조금 정신이 났는지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아직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정법이죠. 정말로 당신이 주님이시고 정말 말씀대로 내가 은혜를 얻었으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가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렇잖아요. 누가 무슨 말 했다고 그냥 그거 믿습니까? 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인 사자인지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다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고 여기 기다리시오. 예물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떠한 성경은 재물을 갖고 온다고 표현한 것도 있어요. 제사를 위한 재물. 예물이라 그러면 그냥 선물처럼 먼 길 오셨을 텐데 예, 먹을 걸 준비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 봤을 때 예, 여기서 바를 수 있으시고 내가 음식을 장만해 드릴 테니까 쉬었다 가시라고 그때 그랬는데 근데 지금 기도원이 그런 것은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인지 확인해 보려고 표적을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 맞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예물로 번역한 성경도 있고 재물로 성경하는데 NIV는 재물로 해석했어요. Bring my offering. 재물을 갖고 온다 그러고 ESV나 다른 것들은 네, 무슨 선물을 예물을 갖고 온다고 표현했는데 뭐 학자들도 둘로 나누는데 저는 재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준비한 양도 한 사람이 먹을 만한 양이 아니라 엄청난 거예요. 네, 가로 한 에바 정도면 30파운드 정도인데 네, 그걸로 목욕을 만들 때 이게 뭐 한 사람 먹을 겁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그걸 준비해갖고 올 동안 하나님의 사자가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걸 가져왔을 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했냐면 고기와 무교봉을 가져다가 거기에 어떠한 바위가 있었는지 바위 위에 놓고 또 준비한 물 부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지팡이 같은 지팡이로 그걸 딱 댄 거죠. 그런데 불이 바위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고기와 무교봉을 불탄 거죠. 그리고 사라져버리셨어요. 기드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뭐 가스불 정말 라이터 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팡이를 갖다 댔는데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걸 살라버린 거죠. 이 재물이 태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죠. 뭐 나무 상자까지 해놓고 그 불 붙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바위에 얹어놨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지팡이를 갖다 거기 댔는데 바위에서 불이 났고 이걸 태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사져버리고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러면 기쁜 게 아니라 슬프도소이다 나는 죽게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 보았나이다. 우리는 늘 그래요. 늘 거꾸로 나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이 보낸 사자인 걸 증거하려고 표적을 보여줬는데 슬프도소이다 이제는 나는 죽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얼굴을 보았어요. 성경을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유사한 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호와의 사자의 얼굴을 보았다고. 네. 이제 난 죽게 됐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걸 드러내 보시려고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과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데 광풍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고 밤새도록 노을 졌는데 오히려 이 광풍 때문에 파도가 쳐갖고 물이 배에 들어오고 이제 빠져 죽을 정이 됐는데 예수님 그냥 편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이럴 수가 없죠. 우리가 죽게 됐는데 뭐하고 계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소란하냐? 일어나고 파도야 잠잠하라. 그걸 끝난 거예요.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이제는 우리는 살았구나가 아니라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그 큰 두려움으로 두려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뭐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니까요. 그렇죠? 기도원도 지금 그런 거예요. 네. 내가 죽게 됐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의 얼굴을 대면해 봤는데 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나요? 네. 너는 안심하라. 그냥 피스 그런 거예요. 진정하라 그러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신 것은 살리려고요. 구원하시려고요. 표적을 보여줘서 표적을 보여줬더니 이제 난 죽게 되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우리 지식으로 상상해갖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보여주시는구나. 할렐루야라고 나오지 않는다고요. 이제는 슬퍼도소이다. 이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안심하라 두려워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때서야 기드온이 그리고 이 여호사전 떠났다 그랬죠.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해 거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다는 것은 그때 돌무더기를 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바위를 중심으로 이죠.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그 바위를 좀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예. 나는 그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두려웠다는데 안심하라 평안하라. 우리를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근데 이건 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이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이제 미디안 족속들하고 싸우는데 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명. 이 미디안 족속은 메뚜기처럼 많다, 대처럼 많다 그랬어요. 네. 근데 그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셔서. 그렇게 해서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드디어 이스라엘에 평화가 임했어요. 몇 년인가요? 그가 살아있을 동안 40년. 그렇게 친 거예요. 이 엄청난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300명 갖고 미디안의 그 수많은 족속 메뚜기처럼 모래알처럼 일하는데 그걸 물리치고 평화를 주셨는데 40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칭 저기 사사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휘젓고 있다가 또 지나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다음에 한 여섯, 일곱 명 사사들이 생겨지고 이거 반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셔도 어떤 표적을 보여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는데 영원히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걸 이루시려고요. 잠시 동안 평화를 누렸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영원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고 그걸 이루신 분이시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여줘도 그냥 몇십 년을 끝나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 그 아들을 보내셨었죠. 그리고 그 아들을 제물로. 그런데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세상 권세에 져서가 아니라 나는 목숨을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 그래서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그 명을 받아서 자신의 삶을 내어준 거예요. 불이 발 위에서 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물을 태웠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 제물로 드려지고 죽었던 거죠. 그런데 이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그냥 한 인간의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영원하신 그래서 그 효력도 영원한 그거 드러내 보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네.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나중엔 다 죽는데 뭐 지금은 당장은 안 죽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걸 이루시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차원인지 몰라요. 이걸 확장해서 40년 살았는데 한 400년 살면 되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차원의 얘기인 거예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평화를 주시려고. 그래서 영원한 왕, 평강의 왕, 죽음의 권세를 들어가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성경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지금 가리키려고 그러는지 예, 보이는 거예요. 예. 이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처음에 보면 그게 안 보이니까 이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나에게도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원치 않는 거죠.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아니 기뻐해야 될 때 우리는 그냥 소리 지르니까 비명 지르고 유령이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사기 7장 12절 읽어보세요. 사사기 7장 12절 어떤 일이 벌어졌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보는데 300명을 갖고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그렇죠?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관원들이 와서 예수 잡아가니까 다 도망가고 너 예수님 따라다녔지 내가 예수님 따라다녔다고 이랬던 제자들이잖아요. 이건 뭐 아무도 부인 못해요. 저도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는 심지어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안다고 예수를 따라다녔다고 손에 장을 지지 뭐 그전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저주받아도 마땅하지 그렇다면 내가 예수 말고 따라다녔어? 근데 예수님 보아봤다 그랬잖아요. 그거 보고 있었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예요. 그렇죠? 네. 이 미디안 족속 중에서 가장 아니 미디안이래요. 네.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은 미약한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그런 나를 큰 용사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나만 보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그걸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강한 자를 들어 쓰시면 자기 힘으로 한 줄 알죠. 그런데 정말로 소망이 없는 자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네. 근데 세상은 이걸 가리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가려졌다 그러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로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부터 7절. 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과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느냐. 우리가 이 보배를 실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유하는 거죠.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줬다고요. 우린 질그릇이 너무 약하고 취하고 볼품이 없고 이걸 어디서 내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도와줘. 이 질그릇을 어떻게 금그릇으로 바꿔주시 이래야지 우리는 마음이 풀리고 이걸 그래서 이걸 좋아하고 하나님께 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냥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신다고요. 그래서 능력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 보고 큰 용사라 그러는 거죠. 기드온이 뭐 능력이 있고 무슨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추수하는 것, 그, 저기, 이, 탈곡하는 것도 그 오픈된 숲에서 하지 못하고 숨어서 예. 포도주 집자는 데서 거기서 구르고 있는데 큰 용사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가려졌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 누가 역사해요?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가리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고, 이게 현실인데, 이걸 어떻게 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뭐예요? 표적을 보여줘요. 난리 나죠, 그죠? 예. 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자기를 전파하겠습니까? 예수를 전파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들러리고, 수단이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는 방점이 자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비스듬하게 복음 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질그릇을 있는 그대로 놔두시고 거기에 보배를 담아주셔서 능력이 이 보배에 있는 걸 이걸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건데 이 세상신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 주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보이지 않고 그건 잘 모르겠고 그거라는 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뭐가 보배야? 예. 보니까 형편은 뭐 그냥 말도 안 되는데 이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변해야지. 야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셨구나. 야 그런 하나님 나도 믿으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질그릇은 그냥 놔두시고 보배를 담았다는데 보배는 보이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는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보기 좋았더라 했잖아요. 그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분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예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아 이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이걸 조금 비침을 받았을 때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 보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인간을 통해서 물론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 보기를 원하셨는데 이게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긍휼로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서 그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루신 일인데 슬프도 소이다. 주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 보였나이다.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제자에게 나타나 보이신 거잖아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니 그래도 뭐 갈릴리 호수 지날 때 뭐 풍랑 때문에 뭐 배가 빠질 때 바로 옆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는 따라오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만 보내셨어요. 예수를 부를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걸 헤쳐나가야 되는데 밤은 샜는데 무리로 걸어오세요? 예, 그런 신분이라고. 유령이라고 그랬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 그런데 죽었어요. 이제 끝난 거죠, 이제는. 예, 이제는 안식일 지나고, 이제는 어떻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 수가 없고, 그냥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옛날 일로 돌아와야 될 텐데. 그런데 나타나셨어요. 유령이죠. 예. 아니, 그냥 뭐 나왔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타나갖고,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요. 예. 그리고 평안하지어다. 진짜 평안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영원히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왜냐면 그래야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보혜 성령은 이제는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영원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드디어 아무런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다 도망갔고 그랬던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오늘 간증을 하나 들을 텐데, 미국 분이세요. 교사였어요. 그런데 한국 가서 이제 영어로 이제 한국에서도 초등학교도 가르치고 그러는데, 교사로 활동을 하고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만난 얘기예요. 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트레버 그레이비친이라는데 이분 간증 같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ello. Hi. Hello, my name is Trevor Grinevich and I'm from Hamam Church in Chuncheon, South Korea. I currently live in Beaverton, Oregon. It's a great honor that Pastor Kim Won invited us here to Oregon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And I would like to share how I came to meet the risen Lord and how my life was transformed from a selfish, arrogant, and independent sinner to a witness of the resurrection. I pray that God will glorify this time and through this testimony. So I grew up going to a Catholic church, and we attended church regularly every Sunday, but I rarely spoke about Jesus outside of church. I knew all the stories in the Bible well, but I never had a personal encounter with Jesus, so the messages were all just knowledge to me. When I was a teen, I saw a lot of hypocrisy in the church members, and I became disillusioned with Christianity. I threw what little faith I had in Jesus away, and I lived a life built on my own moral standards and my own spiritual beliefs. In 2008, I moved to South Korea to teach elementary students. That is where I met my wife, and I started a family. And after the birth of my son, I did think that it was important to have a faith, so I vaguely considered myself to be a Christian again, even though I had no real desire to live with the Lord. In 2016, my wife started to visit Hamam Church in Chuncheon, South Korea. I would go with her to support her beliefs. I came to the church thinking I already knew it all. I just wanted to appear to be a supportive husband and a father. And I was very prideful at that time. Honestly, when I first came to Hamam Church, I thought it was ridiculous. I was cold and judgmental towards the people who tried to talk to me, and I always kept my distance. I thought of myself as someone who is rational and logical, so I believed that I was very different from these church people. The church services there were so loud. They played electric guitars and drums when they worshipped, and the parishioners would yell out, "Juya!" at the top of their lungs, and people would even babble incoherently when they're praying. This was the exact opposite of the church that I had grown up with. I thought, what a bunch of crazy Christians. What did my wife get mixed up into? Do people seriously do this stuff in the 21st century? And these kind of people make me ashamed of calling myself a Christian. Now, the pastor also kept giving sermons about the resurrection every week, even though it wasn't Easter. When I'd come to church, it would be, Jesus dies and rose again. Resurrection this, resurrection that. And people would come up to me and say, did you know that Jesus died on the cross and resurrected? And I'd say, I'd smile politely, but inside I was like, no, duh, how long have you been a Christian? It also felt like the pastor read only from the four Gospels, the book of Acts and Romans. I thought, is this guy a real pastor? Doesn't he know the Old Testament? And even though I kept going to church for my wife's sake, I found the sermons incredibly hard to listen to. At times, they actually really upset me. And I would get really mad, and I'd take the translation earbuds and throw them down, and I'd storm up to the nursery upstairs and grab my son and tell my wife, "We're leaving!" I embarrassed her a lot. We ended up fighting at church, and we even argued about church just at home. To be honest, I didn't treat the church members well. I was cold, I was judgmental. Thank you. I looked down on them, and I had no patience for them. I thought I was more open-minded, I was more reasonable, and I let my pride blind me. I hurt these people without even realizing it. I'm sure I caused many of them to be uncomfortable and disrespected. But even in the midst of my arrogance and my stubbornness, I witnessed a deep change in my wife. She stopped drinking, she stopped smoking, she no longer stressed about money all the time, and peace started to fill our home. No matter how I felt about the church, I couldn't deny something was changing in my wife. And after that, I became very grateful for the church community, especially our small church group. There were these ladies that helped her with such sincere love and care. I've never seen someone treat someone else so well. And they were especially patient with me. They endured me, who was a proud, arrogant foreigner. Seeing their love move my heart, and slowly my attitude toward the church began to change. As time went on, pieces of the sermons actually began to move me. Our pastor once said, "We must know that Jesus was 100% man. That is why we can have a relationship with him." Now, I remember the difficulties the apostles had when they first heard of Jesus' resurrection. Some doubted that he was actually flesh again, but rather a ghost. I mean, Thomas had to actually physically touch Jesus, and they had to see Jesus eating to realize he was made flesh again. I think anyone would. But I had the opposite problem of the apostles. I always saw God as this omnipotent, divine creator, and he was too abstract for the human mind to truly comprehend. So when Jesus died and rose again, it meant nothing to me. I believed the cross, I believed the resurrection, but so what if Jesus resurrects? He's God, he can do anything. What does that have to do with me? Why do the people at my church keep talking about something that is such a basic fact of Christianity? But the fact that he came to earth as a man who ate and drank and slept and worried and feared and eventually suffered and died, just like we all do, showed that we could understand him. I never understood why Jesus was begging Gethsemane, "Father, take this cup away from me." Why is God begging for his life? This never made sense to me. But then I realized, he's scared. He's a man. He really is a man. And I remember the pastor's words about faith not existing without that relationship. And something just clicked. Jesus really was a man. A man was raised from the dead. I can have a relationship with this man, Jesus, who is God. Just like I can have a relationship with any living man today. I can have a relationship with the creator of the universe because of Jesus' resurrection. This made God real for me, truly real, for the first time ever in my life. And everything changed after that. When I saw who Jesus truly was through the resurrection, everything crashed down around me. And I realized I lived 35 years of my life as my own Lord. I rejected the Son of God who died instead of me and rose again to live with me. But everything was centered in me. It was my family, my job, my resources, my time, and my faith. So instead of being led by Jesus, I lived self-righteously on his throne, all the while he was banging on the door of my heart. I cannot express the shame I felt. "I'm so sorry, Jesus. I never knew you. I only believed in you for my own selfish desires. But instead of being met with judgment and damnation, which I justly deserved, I was met with God's indescribable love. He said, 'Trevor, my son, you're back. You're back with me now. Never leave me again.' I was born again. I was back with my eternal father. I was like the prodigal son who had thrown his father away, but instead of punishment, he put a robe on my back and a ring on my finger. He gave me everything, even though I only deserved punishment. God's grace is so indescribable. Now I have lived a life for Jesus for 5 years in the United States, and God has given me so many chances to serve him. Like I said earlier, my wife wanted to serve the souls in our neighborhood when she saw outside heretic groups coming to evangelize to these kids. And I was hesitant at first, but after seeing her passion, I fully embraced this and faithfully began waking up early to prepare services to share with the kids. This is really hard to imagine because I had lived as such an individualistic person before. But through serving the next generation, God has transformed me into someone who lives to save his kingdom first. Now, even though I'm just a lay person, I've come to understand God's will in calling us all a royal priesthood. 1 Peter 2:9 says, "But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for God's own possession, to proclaim the virtu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marvelous light." Amen. Every morning, I wake up at 4:30 with my son Leo to start the day with morning prayers and to focus on the services and testimonies from our community. 2 Corinthians 5:15 says, "And he died for all, so that those who live should no longer live for themselves, but for him who died for them and was raised again." After meeting the risen Lord, I never want to live for myself again. I am a new creation in Christ, and my old self is dead. But I will never forget how arrogant and ungrateful I was before I met him. That is who I will be without him. And I will never forget the grace and love God showed me by leaving heaven, coming to this earth in the flesh, dying on the cross instead of me, and rising again to live with me today. 1 Thessalonians 5:10 says, "Christ died so that whether we are awake or asleep, we might live together with him." Amen. I will cling to this verse with all my life. This verse is the heart of God. It's not about happiness, living a good life, or even going to heaven. It's about having the same heart as God, a father's heart to live with his lost child, and a child's heart to live eternally with his loving father. That's the gospel. Thank you for listening. I pray we all encounter the resurrected Lord and walk with him joyfully every single day. Amen.
부활하신 예수 만나면 저렇게 변하는 거예요. 포로시아 성경도 그랬잖아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어떤 일인지. 그런데 우리는 18-wheeler 트럭하고 정면을 부딪혔어요. 그런데 턱턱 털고 일어나서 좀 사고가 좀 있었네. 그러고 그냥 합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하고 엔카운터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는 것은 죄 가운데 있던 내가 죽고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 나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다 믿는다 그러는데 멀쩡해요. 그냥 지식 수준이죠. 이해했어요. 알아요. 믿어요. 무슨 얘기면 다 아는 거, 믿는 거 똑같은 얘기인데 반대로 똑같은 얘기 저렇게 하지.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처럼 만일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라는 거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 빛에 직면했을 때 그대로 주저앉았잖아요. 그렇죠? 앞이 안 보이고 움직이질 못하고 너무나 강력한 빛에 노출이 돼서 그 빛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인 거죠. 이 기도원이처럼 그냥 슬프도 쏘이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료들이 끌고 들어왔잖아요. 다메섹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근데 주님이 아나니아를 보내갖고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고 하는 셈인데 그때야 눈에서 비늘같이 떨어지면서 이게 무슨 일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이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제자들은 그 부활했다 그러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걸 그냥 놔두면 큰일 나겠다 그랬는데 정말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까무러칠 일인 거예요, 진짜. 근데 우리는 수없이 그냥 말씀 듣고 나름대로 이런 거 그냥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다 말. 그런데 표면만 그렇지 중심에는 여전히 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하고 하고 싶은 거하고 내가 하는 거 다 하면서 그래도 교회는 나오니까 예배는 드리니까 이 사람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이 매일 주일 예배 정도가 아니라 새벽 예배도 내리면까지 나도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주신 그 마음을 주시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빛을 본 사람의 모습 뭐라고 하십니까? 고린도후서 아까 읽었던 읽은 그 다음부터 읽어보죠. 네,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부터 12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 말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교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가 나는 거예요. 드디어. 예. 보배,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삶은? 아니, 예수 믿고 삶이 나아져야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랬는데 복 주셔야지. 사방으로 오기 싸움을 당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쌓이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보배 때문이죠. 그렇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 우리는 낙심하고 밤낮 왜 이런 일만 일어났나.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담아준 이 보배 때문에 심지어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안에 죄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몇 번 몇 번이 아니라 항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은혜고 감사한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을 몸에서 우리 몸에서 예수의 생명 부활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다는 거죠. 이분이 그런 분이시니까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너는 복받았다가 정도가 아니라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보배 때문이죠. 네.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뜸을 당하고 예수의 죽음을 맺으면 주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우리 살아있는 자가 그것도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이 내 안에 보배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을 감당치 못하니까 이런 상황 나한테 없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복받았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데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아예. 그런데 나는 망했구나 안 되는구나 아니라 예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 거죠. 어떤 어떠한 상황이라도 관계없는 거예요. 내 안에 보배 때문에. 여기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거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죽어도 사는 그러한 존재이고 그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역사하는 것, 내 주님의 부활 생명이죠. 이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이 생수의 강, life giving spirit이에요. 생명을 주는 성령의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감사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내 상황 보고 나는 이런데 어떻게 기도니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말로만이 아니고 그렇다가 허우 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믿음을 보면은 그냥 세상 낼 때는 다들 사람들이 어려운 일 겪으면 어떡하니 예수 믿으면서 저러면,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어나가시는지 그걸 소망으로 갖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빛으로 쓰임받는다는 거죠. 사망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 같은데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지. 질그릇을 어떻게 깨지지 않고 좀 잘하는 금그릇을 바꿔주세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좋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다 몰려가는 거죠. 정말 여기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러는데 간증할 게 없습니까? 말이 돼요. 네. 왜냐면 질그릇이 금그릇을 안 바꿔줬는데 간증을 어떻게 합니까? 아, 나를 어떻게 복되게 해주셨는지 이게 금그릇이 돼야지 이걸 잘하고 간증해야지. 난 여전히 질그릇인데. 내 안에 뭐가 담겨지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게 없든지 아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데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뭐 다 알고 있는 거 다 뭐 믿고 있는 건데 그걸 또 얘기해. 네.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때 그런 마음도 들어요. 진짜 그냥 세상하고 그냥 거꾸로 반대로만 하면 되겠구나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예. 세상이 기뻐할 때 우리는 슬퍼해야 되고 세상이 슬퍼할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지만 이 말씀하고 마치죠. 나중에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왕도 세워줬어요. 나라가 세워졌어요. 원하는 나라도 세워주고. 근데 그게 두 쪽이 나오고 그것이 다 무너져버렸죠. 하나님 말씀드렸어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면 이렇게 되겠지만 그걸 거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버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 버려진 땅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이제 성전을 짓고 다시 믿음의 성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학계 2장 3절로부터 9절. 네,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죠. 학계에서 2장 3절로부터 9절. 네, 2절로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학계에서 2장 3절로부터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는 왜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그 유다도 다 무너지고 흩어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땅에 돌아와서 이제 살게 했는데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완전히 황무지를 탱고 다시 개간하고 무너진 집들 다시 세우고 황폐하게 된 땅 다시 경작해갖고 어떻게 먹고 살고 해야 되는데 외적이 그래도 뭐 성은 또 대충 성벽은 쌓아야 되고 근데 성전이 제일 나중이죠. 예. 그런데 실제하고 뭐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아무리 이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일이 바쁜데 힘든데 그러니까 또 회방하는 사람도 많고 이게 제대로 지어지나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독려하시는 거죠. 그래갖고 어떻게 겨우 뭐 대충 지어진 거죠. 근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의 영광,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래도 그때 뭐 아주 나이 많은 사람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하시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그리고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 예전의 영광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만군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아니 이 초라한 성전의 나중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크다고요? 그게 말이 있는데 이게 비교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근데 우리 뭐 재료가 뭐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초라하게 지냈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나중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그렇게 엄청나게 수십 년에 걸쳐서 지었던 이 헤롯 성전, 이 성, 다들 이걸 보고 이 엄청난 성전을 보십시오 그러는데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미쳤죠. 근데 말씀대로 성전이 다시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임재해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분이 머리가 되어서 세운 교회 그 영광 솔로몬의 성전, 헤롯 성전하고도 다르다고요. 비교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진정한 평강 어디 있다고요? 이곳에 내가 평강을 주자. 평강의 왕이 임해 계시는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걸 이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이분이 나의 주인으로 나를 성전 삼아서 그 영광이 어떠한 영광이야?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의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다고요. 내 안에 그 보배가 계신 분을 말미암아죠. 여기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예. 정말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정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그 영광이 어떠한 영광인지 이게 너무나 귀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거저로 믿음으로 주신다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죽어도 사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이 보배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을 드러나게 하는. 그래서 그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의를 부르며 세상 권세에 눌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 것으로 세워주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주님의 지체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